여러분,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성도님이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더 나와봐야 알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알수 있지, 지금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 어떠한 병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것보다 지금 알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은 저희들을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제 그러한 진료나 그런 결과를 듣고 나오면 왠지 모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암이 되었다, 아니면 어떠한 특정 병명이 생겼다, 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어떠한 막연한 결과가 없이 결론이 없는 상황에 우리를 이제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를 무너뜨리는 말 중에 하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사람은 고통보다도 불확실함을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한 미래와 우리가 세워지지 않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삶 속에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더욱더 불안전해지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이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의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더 있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요, 마치 예수님의 고별 설교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유다가 배신을 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너희 중에 누가 한 명이 배신하는 거죠. 베드로가 또 무너질 거예요. 예수님은 또 떠난다고 말씀하세요. 3년 동안 우리가 마음을 쏟으며 함께 마음을 모았는데 그 신앙이 다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통보다 불확실함에 더 무너지게 되는데, 단순한 이 미래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알수 없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하신 첫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하고 싶지 않, 우리가 늘 근심하고 싶겠냐고요, 그죠? 근심하고 싶지 않죠. 이 근심하다라는 이말 자체도요, 그냥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마음의 폭풍우가 치듯 심하게 흔들리고 깊은 혼란과 두려움에 압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만 여전히 오늘 미래 앞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삶이 이러한 근심한 삶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떠한 배신에 일어난 일, 십자가의 일, 미래의 어떠한 일들을 이렇게 설명으로 하시기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길 속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놓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지 말고 길 되신 분을 붙들라라는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지 말고 길 되신 분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나를 믿으니. 여러분,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이다라고 자기 선언을 이야기하시면서 요한복음을 끌고 가고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상황이 정리가 되면 마음이 안정을 누리고 어떤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보가 더 모아지고 미래를 예측해 봐야 우리가 더 평안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팀 켈러는 우리의 인간의 구조 자체를 이렇게 설명해요. 인간은 항상 어떤 것을 붙들려고 한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언가 붙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흔들릴 때 삶의 전체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흔들릴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적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나 감정적인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무게를 그분에게 실어버리는 것. 내 삶의 전인격을 그분에게 맡겨버리는 행동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믿음의 대상은 어떤 분이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야기하는 선언적인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작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야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강해 중에 한 부분인데요. 서유 헬라어 원문에 이렇게 시작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선언했던 그 선언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이다. 나는 생명이다. 오직 유일한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예수님은 유일한 그 길이신데, 이 배타적이고 오직 유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기독교는 폐쇄적이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길들이 보이면 보일수록 인간은 더 심리적인 불안감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정하여 준그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실 때, 우리의 삶에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 속에, 생명 속에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우리에게 오직 구원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나의 삶의 문제로 우리에게 덮여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 오직 그분이 우리의 삶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진리를 바라보며 영원한 길 되시는 그분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너희가 거기에 머물 때에 우리의 삶의 근심이 아니라 삶의 평강으로 하나님께 나아올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장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통 들을 때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집들을 많이 지어놓고 맨션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예, 이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종말론적인,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종말론적인 메시지도 맞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우리의 메시지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너희는 죽게 되면 좋은 곳에 간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해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단순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축복의 메시지로는 오늘날의 나의 근심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면 어떠한 말씀일까?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죽어서 갈 장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도 자신들은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작 예수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할 거처를 천국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떠나심은 곧 버리심이 아니라는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열게 되어지는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은요, 요한복음 2장에서 동일하게 아버지 집이 등장을 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 집이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자리였고,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구하고 어떤 백성의 정체성이 선언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근데 한 걸음 나아가 이 성전을 내가 헐겠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성전이거든요. 근데 사흘 만에 어디에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흘 동안에 다시 한번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이 어디예요?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아버지 집이 어디에 거하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마음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D.A. 칼슨 신학자는요, 요한복음 14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 집을 짓는 행위를 잃는 것은 요한복음의 상징체계를 지나치게 평면적으로 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가심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과의 새로운 접근을 여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요. 새로운 만남, 새로운 임재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집을 짓고 올게가 아니라 내가 떠나서 너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연합을 이야기해요. 함께하는 임재를 이야기하고, 오늘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며, 우리의 근심 속에서도 나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며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는 것, 오늘 우리의 가운데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그 장소 안에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데리고 가는 것. 헨리 나우에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씁니다. 인생의 존재의 가장 깊은 갈망은 성공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인정도 아니다. 집에 돌아가고 싶은 갈망이다. 그 집은 바로 아버지 집.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받아들여지는 자리,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집이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로 가며 이 아버지 집을 만들어주셨어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안정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돈을 벌고 우리를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받기 위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오늘 아버지 집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아버지 집을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 아버지의 집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집,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계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말씀,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평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지 말고 길 대신 예수를 붙들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장소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라.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은 그도 할 것이요 그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일이요, 예수님보다 더 크게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했던 사역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떤 사역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어진 이 직장이나 내가 가정이나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역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 하나님과 함께 그 길에 서 있음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너무 힘든 일, 기도의 응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 속에 계시다면 오늘도 여전히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